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1, 2절 본문으로 해서 왜 십계명인가?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이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강해할 때 특히 율법과 관련된 이 부분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강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거룩한 경험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밝힐 것은 영원한 비전 교회 개척 초기에 2014년 7월 6일부터 11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강해했더랬습니다. 이번에 12개의 강해가 이번 주일을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데 4월 26일 이 시리즈 마지막 강해가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요청 부탁드리는 것은 준비되고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 내용을 하나하나 노트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과 또 나중에 자기 자신이 도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런 자료로 쓰여질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 그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그 말을 쓰듯이요. 이 표현, 십계명이란 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장소가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4장과 신명기 10장에 세 번 등장해요. 원문에 보면 아세레트 하 드바림 그래서 열 가지 말씀 그렇게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Ten Commandments 또는 데칼로그이라고 하고요. 이 데칼로그이라는 단어는 데카, 헬라어로 텐, 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로거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열 가지 말씀,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 포함해서 613개의 규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이것을 따르라라는 그러한 긍정 명령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365개. 그래서 토탈 613개의 명령이 규례가 나옵니다. 613개의 법이 10계명 10개의 명령으로 축약이 되고 다시 말해서 613개가 10개의 계명으로 녹아져 있고 이 10개는 두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화 될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요. 그것이 한 파트입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사람 관련,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 상호간에 행해야 되는 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두 계명, 다시 말해서 열 계명을 두 카테고리로 압축한 그 진리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요약하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1계명이 다른 신 두지 말라 아닙니까?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10계명의 제5번 계명부터 마지막 제10번 계명까지를 요약하면 내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한쪽은 힘이 있는 큰 대기업이고 그 상대방은 힘이 없는 한 개인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법정 증언을 써야 되는 나에게 이 대기업에서 큰 돈을 주면서 이쪽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증언 요청을 받았어요. 은밀하게. 그렇게 했을 때 이웃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제9계명을 기억하면서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돈을 물리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7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그 정신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10계명 가운데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자, 이제 오늘은 계명 자체의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서론 영역이, 그리고 이 서론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마지막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초석을 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10개의 말씀, 10개의 계명은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에 예속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출하여 자유를 주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에요. 언약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이 계명들을 지키면 내 백성을 삼겠다가 아니라 구출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이 열 가지 말씀은 예수께서 구출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아끼시는 그 백성을 향한 삶의 가이드라인 또는 삶의 거룩한 원칙 같은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분의 사랑과 선한 의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명령과 요구와 권면 나옵니까? 그런데 요구와 명령을 대할 때 관계 설정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해요. 누가 이것을 부탁했는가? 누가 이것을 명령했는가? 누가 이 계명을 주었는가라는 거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이 계명을 대할 때 이거 깨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것을 범했나? 범하지 않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출발점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계명은, 율법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도록 주어진 것.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시편 1편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율법이 즐겁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한대요. 율법이 명령이고 하지 말라 하라는 부담스러운 것인데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과연 이것이 과장되지 않는 진실일까?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율법, 규례, 말씀, 계명 똑같은 말입니다. 613개의 주께서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명령들이요. 그것이 압축되면 몇 개로요? 10개의 율례, 규례로 축약된다고 했어요. 이 10개의 말씀이 내가 주의 의로운 10개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대요. 아, 부담스러운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시편 119편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과장된 것일까? 아니면 진실로 그가 애굽의 예 속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께서 나를 아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열 개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규례에 따라서 적용하고 사는 것을 연습했더니 이런 공경에서 내가 구출받았고 이런 실수할 뻔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비켜갈 수가 있었고 어떤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쩌지 못할 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잠들랑말랑 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119편 62절이 증언하고 있는 바죠. 내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열 가지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인격 간의 관계 설정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포로 잡힌 미군 병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본군 지휘관이 아주 남루하고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앙상한 그 미군 포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너 말이야 여기 쌓여있는 4천 개 백도를 3일 내에 저 초소 만드는 곳까지 다 날라 라고 명령해요. 명령권자인 일본군 장교와 이 미군 병사 그 간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나요? 그 미군 병사의 복지와 안위와 그 건강에 대한 챙김이 있나요? 그 반면에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면합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이제까지 너 모르게 모아왔던 쌈짓돈이 있단다. 그 돈으로 너희 신혼부부가 살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 땅하고 건축자재하고 시공업자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아들아 너는 주말에만 시간을 내어가지고 벽돌 나르는 것만 좀 도와다오. 4천장. 똑같은 4천장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부탁하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명령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4천장 벽돌 나르기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백돌 이동이라는 노동의 수고는 마찬가지이지만 느끼는 감정이 왜 다른가? 관계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종을 노예로 바꿔보십시오. 노예로 살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첫 번째 계명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그 백성을 애굽의 노예적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자유로움이 지속되어 그 백성들 간에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여 그 백성들이 자유를, 삶 가운데 그 유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백성을 향해서 아끼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열 개의 계명이 주어진 것 아닙니다. 억압에서 구출하신 우리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삶 가운데서 지혜 없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끝내 멸망하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아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계명을, 특히 이 열 가지 계명을 대할 때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길까요? 세 가지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대할 때, 특히 열 가지 이 계명을 대할 때 신약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하고 순간적인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설교 시리즈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4월 말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이해와 하나님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영역의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첫 번째는 열 가지 이 계명은 사람을 너무 속박한다라는 오해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분을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열 가지 계명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자유롭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속박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속박한다. 과연 그럴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속박일까? 그렇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명령이 속박일까 하는 거죠. 이런 질문 해보십시오. 도로 법규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정해놓은 도로교통법이 있죠. 그것이 속박일까? 아니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일까? 불필요한 제한인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인가?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죠. 뉴질랜드에 이상한 법이 통과되었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여러분 교통법규 지키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많고 고생하셨습니까? 1년 중에 와이탕기 데이 다음 날은 교통법규 없는 날로 지정합니다. 그날에 차를 몰고 나갈 사람, 오늘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선포하는 그날 여러분이 차를 몰고 나가시겠어요? 한두 사람 보이는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한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하신 그 제안, 그것이 인류를 향해 주시는 열 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이 파괴되면, 이것이 붕괴가 되면 내 개인과 조직과 국가까지도 붕괴가 됩니다. 축구 경기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의 선수가 뜹니까? 골키퍼 포함해서 11명이 뛰거든요. 상대방에서 우리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이 안 되죠. 11명으로 구성된 A팀에서 이 15명으로 구성된 B팀에게 아니 이런 15명으로 뛰면 안 되지, 불공평하지 라고 말했을 때 B팀에서 아니 왜 규칙을 가지고 속박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어불성설, 정말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명령, 과연 속박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접한 뉴스는 일본 대형 크루즈선이 한 3,700명 정도 승객을 태우고 요코하마 항구에 탑승객들을 내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61명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이 뭐 6박 7일 아니면은 뭐 10박 11일 이렇게 제한된 시간 가운데 끝나고 나면은 하선해서 자기 일 보고 또 사업하고 이런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2주 동안에 바다 위에 묶여 있는 셈이 되죠. 분명하게 자유를 제한해요. 나 나갈래! 라고 해도 통제합니다. 왜 그래요? 사회적인, 전체적인 유익과 더 큰 자유를 위해서요.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 사람을 너무 속박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과 큰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더 커져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열 가지 계명은 몇천 년 전의 것이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실용성이 없다 또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을 열어서 뉴스를 보면 이 3,500년 전에 이 기록된 이 십계명이 유행이 지난 것 같지 않아요. 몇천 년 동안 이 계명이 파괴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사회 관습과 문화 기술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본성이에요. 3,5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카디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지금 이 뉴질랜드라는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본성 똑같아요. 뭔가를 가지고 싶은 탐욕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블릿을 가지고 싶으냐? 아니면 3,500년 전에 저 사냥기구를 가지고 싶은데 이 차이예요. 2, 3년 사이에 한국 뉴스를 가끔 보면 악플 때문에 악한 말, 악한 의도가 담긴 그런 게시글 때문에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이 속출했습니다.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작년 2019년 10월 30일부로 연예인 섹션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배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유명 인사들이 활동하고 결혼식 하거나 뭐 어떤 개인사에 대한 것을 보면 이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회 문제가 십계명하고 연관이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악플에 시달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십계명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이 열 가지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조명이 되었을 때 과연 이거와 연관되는 어떤 형식으로 다른 거룩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플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이 잃는 이 사태는요 십계명 가운데서 제6계명과 제9계명의 결합이에요. 저는 이것을 강론해 나가는 가운데 엄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참 말은 강하고 많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의 말과 행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천국 간다는 확신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보장,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꼬리가 되지 아니고 으뜸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렇게 그 가운데 경외감이 없을까? 이 십계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멀어진 개인, 가정, 사회, 민족은 서서히 붕괴되어 나갑니다. 한국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십계명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관념에서 나옵니다. 이 뉴질랜드도 동일하고요. 한 교회의 그룹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말로 하는 건 말고요. 진짜 한 교회, 지역교회 그룹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10개의 계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제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그 전체 집합, 그것이 그 지역교회의 그룹성을 결정합니다. 영원한 비전 교회의 우리 교회의 그룹성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동일합니다. 그 개인이 나 자신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주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어떤 삶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 나 성경 제대로 읽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열 가지 이 계명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 나 괜찮게 살고 있어가 아니라 이 열 가지 주님께서 주신 인류에게 주신 어떤 스탠다드 같은 것을 지금 신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의 관점 아래에서 한 계명 한 계명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런 엄격한 룰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확신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10개 계명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합당한 그런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룩한 결단을 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유대민족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불과하다. 신약의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이어서 몇 개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루세요.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다루세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따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하고 있었던 물리적인 살인을 넘어서 그것을 심도 있게 정신까지도 터치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뭐라고요? 인격적인 살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살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인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살인은 가정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대화방 가운데 얼마나 엄밀하게 이 인격적인 살인이 일어나는지요. 저는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신체적인 간음을 넘어서서 마음의 간음까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맹세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성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차원으로까지 심도 있게 우리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게 속박입니까? 아니면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까요? 원래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옛 언약 가운데 모세가 지도하던 그 시대 가운데 산 사람들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빛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자적인 측면에서의 열 가지 계명, 그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진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신앙 초기에 이런 구절을 읽거나 또 은혜 받았던 신약의 어떤 진리와 구약을 읽으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충돌했던 그런 부분들, 자, 이것을 짧은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예화를 통해서 컨셉을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나름대로 궁구를 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을 20세기를 사는 거듭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한국의 그 도로교통법과 뉴질랜드 도로교통법이 다릅니다. 좌측에서 운전하는 거, 우측에서 운전하는 그 방향부터 다르고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운전면허 시험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역방향으로 운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뻔뻔스럽게도 그 운전시험관에게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운전관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Be a man. 좀 남자답게 굴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도로법과 여기 도로법이 다른데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국서 운전면허 시험하면서요. 그 왜 오른쪽 깜빡이등 깜빡깜빡 확인하고 왼쪽 깜빡이등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 칠 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운전 그 시험관이 패드를 들고 와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착석하기 전에 수신호를 주고 엔진 걸어가지고 깜빡이 확인하잖아요. 거기에서 깜빡이가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동 걸어서 주행하기 전에 뭐예요? 실격 처리. 자, 한국에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오니까 아니 깜빡이 가지고 실격 처리해? 실격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로교통법이라는 것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덜 사고나기 위해서 뭔가 자세하게 규정해놨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더 디테일하게 챙겨놨구나라고 하는 느낌처럼 구약에 있는 열 가지 이 계명을 신약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외형적인 어떤 이러한 규례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내면까지도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열 가지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을 일찍 맺겠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나 엘로힘 신적 존재인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 된 바로 너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십자가 피 흘리시기까지 아들을 허용하신, 그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그 렌즈를 통해서 십계명을 바라볼 때, 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유익을 위하여 나의 행복지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구나. 선생님께서 이 진리를 조금 조금씩 조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하게 할 때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쓰신 유일한 계명, 주의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이 열 개의 말씀들, 열두 주에 걸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실행을 연습할 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자유롭게 하시옵시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